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2일 일요일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죽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는 영혼의 본질이 불멸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이교 사상이 교회에 스며든 것은 더 광범위한 로마 세계에 신앙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적 기초에서 멀어지던 기독교 초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 각시대 디쟁투 549.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이 구절만으로도 영혼 불멸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들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몰아내야 했고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다. 형벌이 매우 가혹해 보이지만 거짓 신을 숭배하는 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술은 마귀의 것이다. 주술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로 현혹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코 마음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속박하던 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다. 전도서 9장 5절, 욥기 7장 7에서 9절, 이사야 8장 19, 2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음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통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몇몇 성경 본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사용한다. 이 거짓 가르침은 특히 마지막 위기에서 사탄이 강요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든다. 교훈입니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묶고 있는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묵상. 사탄의 거짓말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적용.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만극인 강신술.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적 290.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것에 휩쓸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 앞에 취약합니다. 자기 생각, 욕심, 고집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과 진리로 우리 마음과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이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일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이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이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은 다윗의 행위주의 신앙, 거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둘째는 기본 사람들의 보복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기본 사람들의 보복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본문은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다윗의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무서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즉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만 원한이 풀릴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요구에 다윗은 그대로 행하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본 사람들이나 다윗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적 대응은 모세오경에도 있는 것이므로 인과응보적 대응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매우 큰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울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사울의 행위는 언약을 파괴한 매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살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공포와 충격을 다 아시지만 그들이 받은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원수 갚는 일은 사람들에게 중단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하여 원수를 갚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그것이 이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과 그 가족들을 용서함으로 원수로서 지내지 말고 그들의 희생정신으로 사울의 자손들과 기본 사람들 모두를 생명 속에 있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원수 갚는 방법이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인과응보적 대응법이었습니다. 우린 그 한 부분을 마태복음 5장 38절 그리고 4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신 최소한의 대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대응을 함으로 양편 모두를 생명 속에 있게 되는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원한을 같은 방식으로 갚아달라고 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윗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성경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보실 때 매우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생명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웠고 보복이 보복을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죽음이 끊이지 않게 될 사울 집안과 기본 집안이 장례를 생각할 때 고통스러우셨고 결국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은 매우 고통당하셨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용서하셔서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사망의 일을 공의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통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행한 죄, 그리고 알면서 행한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셔서 책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임의식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가지신 창조주로서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가 되시기 전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하여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를 구속하실 것을 이미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본문 속에서는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미 창조 전에 구속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구속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속하실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하실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수 있으셨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함으로 이미 창조 전에 계획한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 가해자를 대신하여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으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용서를 비십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신 죽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 더욱더 잔인함으로 치닫게 되고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보복을 금하십니다. 보복을 금하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보복을 금하시는 겁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에 대한 원한과 노와 보복은 하나님께만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할 때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하여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사절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상처받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를 바르게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백성들 전체가 원망하며 공격할 태세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5절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께만 그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공격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항할 때 정말로 그의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러한 감정이 생겼겠지만 모세는 그것을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진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 보복으로 반응할 때 서로에게 치명적이 됩니다. 보복의 반복 속에 서로에게 치명적이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원수를 갚으셔서 생명 속에 있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가장 잘 갚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둘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생긴 무제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제3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아리에의 연구에 의하면 엘렌 화이 부인이 즐겨 읽었던 헨리 멜빌에게 무지한 연약성이란 말은 배고픔, 또 고통, 약함, 슬픔, 죽음 등을 의미했습니다. 전혀 죄가 아닌 죄의 결과들이 있다. 죄는 고통을 들여왔지만 고통과 연약성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헨리 멜빌에게 있어서 죄된 성향, sinful propensity는 다시 말하면 죄된 성향이란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요약하면서 헨리 멜빌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지한 연약성도 죄된 성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요소, 즉 무지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 모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는 무지한 연약성은 취했으나 죄된 성향은 취하지 않았다고 헨리 멜빌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 헨리 멜빌의 설교를 밑줄을 긋고 많이 읽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엘렌 화이트 부인의 표현이 아주 유사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헨리 멜빌과 엘렌 화이트의 이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타락 전의 아담은 무지한 연약성도 죄된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후의 아담과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무지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을 둘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달리 제3의 본성, 독특한 본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는 무죄한 연약성은 물려받았지만 태어나서부터 죄로 키우는 죄된 성향은 물려받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멜빌은 성육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타락 전의 아담이나 죄가 들어온 후 타락한 인류와도 똑같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렌 화이트가 지지했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멜빌의 설명은 1895년 대종의 회기 때 에이티 존스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엘렌 화이트의 진술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형제이셨으나 우리의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라고 교회중은 2권 202쪽에서 말했는데 여기서 엘렌 화이트가 말한 연약성이란 헨리 멜빌이 말한 무지한 연약성이고 성정, 패션, 성정이란 말은 멜빌이 말한 죄된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성 그리고 우리의 무지한 연약성을 함께 지니고 우리와 형제가 되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죄로 기우는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서 AD 전수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엘렌 화이트 부인의 1895년에 이미 말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AD 전수는 자기의 견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멜빌의 모델만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모든 진술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함으로써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엘렌 화이트의 진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리비안 헤랄드에서 1896년에 바로 그 이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취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된 죄 이후에 생긴 연약성을 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로 인해 퇴화되고 오염된 타락한 고통당하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타락의 오염이나 타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다거나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타락에 굴복하셨다는 인상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추호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또 권면했습니다. 이 진술들을 전체로 요약해보면 그분은 죄된 본성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타락의 오염이나 타락으로 기우는 성향은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화이트가 말하는 sinful nature, 죄된 본성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무지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을 다 포함하는데 예수님은 죄된 성향은 갖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른대로 기우는 경향을 갖고 계셨지만 다른 아이들은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교육 29쪽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와 헨리 멜빌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타락 전 아담이나 타락 후의 아담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이나 타락 후의 아담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3의 본성, 그건 오히려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로서 그녀가 누가 엘렌 화이트 누가복음을 인용하여 칭한 대로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인성을 입은 거룩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인성을 입은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태어난서부터 죄된 유전자를 가져서 죄로 키우는 경향과 성향을 갖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의 이런 진술의 문맥에 비추어 엘렌 화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의 오염이나 죄로 기우는 성향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추호도 남기지 말라.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근거를 찾는 자는 모두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1895년 편지 8입니다. 그때 바로 이미 1895년도에 H. 존스가 그런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졌다는 주장을 했을 때 엘렌 화이트 부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H. 존스가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병에게 비추어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 가운데 나타나는 타락한 또는 죄된 본성, fallen 또는 sinful nature 같은 표현은 아담이 타락 후에 얻게 된 무지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을 모두 포함할 수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된 또는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고 말하는 진술들을 읽을 때 무지한 연약성을 말하는지 죄된 성향을 말하는지를 문맥과 또 위에서 말한 멜빌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옳은 뜻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모든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제 무지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에 대한 헨리 멜빌과 엘렌 화이트의 공통된 견해를 1950년대에 이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다 이해했더라면 이 주제로 야기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 전 아담이나 타락 후의 인류와 같지 않은 대단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인성, 다시 말해 연약성은 갖고 있지만 죄된 성향이 없는 제3의 독특한 본성을 지닌 분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엘렌 화이트는 속죄에 관해 무엇이라고 주장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속죄와 관련된 엘렌 화이트의 글들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업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는 구원의 계획,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 중심을 이루는 결정적 사건으로서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속죄에 관한 그녀의 사상은 구원의 전반적인 계획 전체에 대한 이해와 유사한 개념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속죄 개념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속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와 또 심판의 사역, 또 구원의 전체의 계획을 다 이룰 때의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신뢰하던 동료 가운데 어떤 이들, 예컨대 J.H. 웨그너나 유라야 스미스 등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중보 사역에만 국한시켰지만은 엘렌 화이트는 그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사업의 모든 국면 및 특히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고통이 이룬 성취와 효력을 보다 더 폭넓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사역뿐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이루신 그분의 고통과 또 이 땅에서 성육하신 그 모든 문제를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화이트의 이해는 신약 기자들의 이해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다양한 속죄 이론들이 제안되었고 이런 이론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무수한 논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유가 다각적이고 따라서 단 하나의 이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매우 흥미를 끄는 사실은 엘렌 와이시 이미 그녀의 봉사의 초기에 이러한 신학자들이 제기한 주요 속죄 이론들 또는 속죄 모델들을 모두 수용하여 갈바리의 죽음의 이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지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이런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조명했지만 화이프는 그런 모든 견해들과 모래들을 다 수용해서 포괄적으로 십자가의 속죄 의미를 조명했다는 것이죠. 1869년에 헬렌 와이스는 그리스도의 고통, The Sufferings of Christ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와 봉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했는데요. 이 문맥에서 속죄, 영어로 atonement, 속죄라는 말을 세 번 사용했습니다. 속죄에 대한 첫 번째 언급에서 그녀는 이 주제에 폭넓은 이해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200페이지,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다른 언급 두 개가 이 소책자의 끝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교회 증언 2권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죄인들에게 제공된 구원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속죄에 제한된 견해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엘렌 와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갈바리에 나타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신비로 남게 될 구속하시는 영원한 사랑 외에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께서 종기와 위엄을 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하고자 하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그분을 몰아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증이 인류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끼쳐 옳게 행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관심사가 걸려있다. 이 주제에 대하여 무덤덤하고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죄이다.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구세주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깊이를 명상함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감동시켜 녹이고 우리의 애정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함으로써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또한 갈바리의 사건들을 명상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일깨워지고 교만심과 자존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중세시대 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가 주창한 속죄 이론의 주관적인 측면, 곧 도덕적 감화 이론에도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속죄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